좋아요. 이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 수업을 시작하면서 이 수업은 멤버십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업을 듣고도 멤버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만약 멤버가 되고 싶다면 교회에 가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거치는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교회에 멤버십이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개념인지부터 질문했습니다. 아니면 그저 일종의 문화적인 것일까요? 네, 멋져 보이긴 하죠. 컨트리 클럽에 가입하듯이요. 라이언스 클럽에 가입하듯이요. 교회에도 가입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멤버십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 있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써 모두가 갖게 되는 그 영적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규범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특정 신자 공동체의 일원이 됨으로써 표현되어야 합니다. 특정 장로들의 목양적 돌봄 아래서 말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멤버십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누가 교회 회원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 없는지 어떻게 결정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한마디로 어떻게 대답했죠? 이게 답은 아닙니다. 그건 이전 질문에 대한 답이었죠. 맞죠? 우리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죠?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좀 다들 조용해서 제가 제 질문에 스스로 답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제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가 교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결정하죠? 그게 다예요. 맞아요. 그렇죠? 기준은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믿고 있나요? 맞아요. 그리고 복음은 그렇게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학시험을 통과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말하죠. 로마서,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맞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죄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알아야 하죠. 그리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맞죠? 그분이 장사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말로 죽으셨다는 것. 진짜로 완전히 죽으셨고 죄의 무게와 형벌을 죽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죽음 그리고 마귀를 이기셨고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셨으며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셨다는 언급이 많은 걸까요? 그분이 정말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정말로 죽는 것보다는 덜 흔한 일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들 그런 일도 있지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타나셨고 또 나타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분이 처음으로 500명에게 나타나셨죠. 그분은 정말로 살아계셨고 진실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일종의 구성요소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만약 당신이 그것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이 어느 시점에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내가 8살 때 기도를 했고 그걸로 끝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후로는 다시 생각해 본 적도.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아니요.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였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서 있다고. 언제 그 안에 서 있나요? 바로 지금이죠. 그렇죠? 그것은 현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에게 신자라고 말한다면 그건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오늘도 그 안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그 안에 서 있다면 앞으로도 그것을 굳게 붙들게 될 거라고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회원 자격의 기본 요건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서류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죠. 맞죠? 복음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제임스 스트리플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하하 나는 확실히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당신은 언어로 신앙을 신뢰할 만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 교회는 당신에게 좋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나는 엉망이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돈도 많지 않아요. 괜찮아요? 많은 짐을 안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복음을 믿는다면 이곳은 상처받은 죄인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맞죠?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무엇을 가져오든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수백만 달러? 아주 훌륭하죠? 기부는 할 수 있지만 교회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맞죠? 저는요. 저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과 친척이에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분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세요. 하지만 교회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맞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했죠? 좋아요. 만약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 회원들이 있다면 그렇죠? 정말 대단하죠? 복음을 근거로 한다면 그 다음 질문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 함께 모입니다. 왜 여기 있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있는 걸까요? 우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나요? 교회의 신실한 성경적 사명은 무엇인가요?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그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나은 답을 내기 어렵죠.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하듯이 조금 더 명확하게 두 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구성 요소가 무엇일까요? 좋아요. 성도들의 모임과 성도의 온전하게 함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할 때 이번에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걸까요? 네.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모으는 것. 맞죠? 세상에서 교회로, 어둠의 왕국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모은다는 것은 단순히 스파게티 식사를 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모이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모임이 있다는 뜻이죠. 맞나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활동과 동의어일까요?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일반적으로 쓰이는 다른 용어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교, 전도, 그리고 사람들이 회심하도록 힘쓰는 것. 맞죠? 그러니까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그들은 모임에 들어와야 하고 회심해야 하며 구원을 받아야 하죠. 맞나요? 그리고 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좀 구식 표현이죠.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그 표현을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의미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네, 그것은 성화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순종에서 자라납니다. 성숙함,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표현 대신 쓸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게 바로 핵심 개념입니다. 맞죠? 자, 그거 정말 멋지네요. 가봅시다. 실행해봅시다. 그렇죠? 우! 지난주에 우리가 마주친 유일한 문제는 우리가 이걸 하고 싶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할 수 없다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이 일이 일어나려면 실제로 기적이 필요하거든요. 왜 기적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성도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죠?
돌, 누군가를 구해보려고 한 적 있어요.
사실 해본 적 있어요. 그런데 근데 왜 그렇게 힘든 걸까요? 맞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가 없이는 복음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흥미롭고 재미있고 똑똑해도, 그렇죠? 그래요. 저는 꽤 웃기고 똑똑하잖아요. 맞죠? 하지만 내가 아무리 웃기더라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RTS 설교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말하곤 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얘기했을 텐데 만약 자신이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럼 묘지에 가서 설교해보라고 하죠. 그리고 모두 일어나세요 라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나 흥미로워야 사람들이 일어날까요? 죽은 자를 일으키려면 주님을 위해 얼마나 열정적이어야 할까요? 영적으로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해요. 그래서 그건 기적이 필요하죠. 정말 어렵죠. 게다가 여러분은 사탄과도 싸워야 해요. 사탄은 여러분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계속 일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도 설교자이자 이 일을 하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 잘 풀리면 내가 특별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일이 엉망이 되면 낙담해서 그만두고 싶어지죠. 성경은 여러분이 잘 해내더라도 결국 고난을 겪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세상을 설계하신 방식의 일부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면 고난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건 싫은데라고 생각하죠. 저도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서 저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큰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점을 아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은 나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케일럽은 약간 어수룩한 사람이에요. 그가 사역에 들어가면 오히려 일을 망칠 거예요. 그러니까 케일럽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케일럽은 뭘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해야죠. 좋아요. 그리고 만약 케일럽이 내가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 저는 아니 그거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보신다면 어느 정도는 분명히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 사람은 엉망진창이야. 그렇죠? 저런 사람을 설교자로 두다니. 이 모든 일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맞죠? 아론, 아무것도 하지 마. 넌 그냥 일을 망칠 거야. 알겠어요? 저는 손대지 않을게요. 맞죠? 혹시 부모님이 그거 건드리지 마라고 하신 적 있나요? 네, 온도 조절기요. 그래요. 아주 좋아요. 맞죠? 저 안 건드릴게요. 맞죠? 하지만 여기 정말 놀라운 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 섭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깨어지고 죄 많은 사람들을 내가 깨어지고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리자 사신 증인으로 삼아 사용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모으고 바로 그 일을 통해 그들을 온전하게 할 것이다. 내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가서 최선을 다해봐,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는 아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알겠지? 내가 너희에게 수단을 줄 거야. 그 수단을 통해서 너희가 이 수단을 통해 사역할 때 내가 내 기적을 이루겠다. 알겠지? 공식적이거나 기계적인 방식이 아니라 내 백성들이 사역하고 내가 정하신 수단을 통해 내가 내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를 그 수단으로 이끕니다. 무엇이 주요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된 수단입니까? 그분이 자신의 사역을 행하시는 말씀 안에서의 수단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기적을 행하여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 수단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의 일반적인 수단들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에는 내가 정한 순서가 있거든요. 세 번째는 희생입니다. 오늘은 그냥 쭉 달려갈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이야기할 거예요. 맞죠? 말씀이 왜 그렇게 대단한지. 그렇죠? 자,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 기도, 성례는 모두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씀의 증언이 말씀이 실제로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의 근본이자 으뜸이며 촉매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기도와 성례도 포함해서 말이죠. 맞죠? 이걸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 알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기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맞죠? 성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성례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전혀 모를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방식 중 하나는 우리 PCA 세계에서는 예를 들어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을 하려면 무엇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말은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번 목요일에 그냥 주의 만찬 예배를 하겠습니다. 모두 오셔서 그냥 주의 만찬만 하겠습니다. PCA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런 식으로 한 PCA 교회에 가본 적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이미 말씀의 봉독과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의 만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모든 교회 생활, 즉 성례를 포함한 모든 것의 근본이자 으뜸이며 촉매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22분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그냥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성경의 속성들을 여러분께 쭉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성경이 정말 위대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모든 속성이 여기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실제로 영감받았다는 것, 그리스어로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영감을 받은 것이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분에 의해 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식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똑같이 말합니다. 보세요.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들이 성경을 썼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에 의해 이끌려서 쓴 것이죠. 맞죠? 여기 재미있는 연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BBB. 워필드가 100년이 넘은 전에 이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걸 찾는 동안 다른 분은 히브리서 3장 7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점을 강조할 수 있는 구절이 정말 많지만 저는 이 작은 성경 연습을 정말 좋아합니다. 누가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줄 수 있나요? 좋아요. 그 부분에 손가락을 대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곧 물어볼 건데 창세기 3장 8절에 따르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나요? 그게 뭔가요? 리사,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세요. 창세기 3장 8절에 따르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나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참 흥미롭네요. 왜냐하면 바울이 언급한 창세기의 그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 부분에서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바울이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가장 위에 계신 분을 내세우는 게 맞겠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미리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더 권위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요? 참 흥미롭죠.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본문을 언급하면서 그는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이거 신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가 말씀하신다고 할 수 있죠?
성경이요.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네, 서로 바꿔 써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같은 거죠. 자, 흥미롭게도 혹시 히브리서 3장 7절 가진 분 있나요? 진행해 주세요. 네. 거기서 멈춰 주세요. 좋아요. 여기서 곤란하게 하려는 건 아니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맞죠? 그럼 시편을 누가 썼나요? 시편 저자겠죠? 아마 다윗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히브리서 저자가 시편을 인용할 때 누구의 말을 인용한다고 하나요? 성령이요.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에서 바울은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인 성경 저자가 글을 쓸때 분명히 시편자가 쓴 것이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아닐 때도 히브리서 저자는 누가 말하고 있다고 하나요?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하죠. 맞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록된 성경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을 예수님만큼 분명하게 보여주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무엇을 가리키신 걸까요? 성경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 말씀을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인용하신 걸까요? 신명기를, 즉 성경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산에서 개인적으로 들으셨을지도 모를 어떤 신비로운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경, 즉 기록된 말씀을 언급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는 그 다음에 사탄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성경을 인용하죠. 맞죠? 사탄은 정말 영리해서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나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고 성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래 좋아 나도 너한테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볼게 라고 하죠. 맞죠? 이제 우리는 유혹 이야기는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분명합니다. 성경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자신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모여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하죠? 이제 들으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맞죠? 저는 프린스턴에서 대학원 과정을 했는데 그곳은 약간 영향을 받았고 오염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유주의적 바르투주의 사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에 의해서였죠. 그들은 성경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소문자 W로 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때때로 이 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모르는 거죠. 맞죠? 그래서 프린스턴에서 예배가 있을 때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성경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 여러분도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들으셨나요? 이서 너도 들었니? 저는 그 성경 봉독 중 어딘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 사람이 읽은 모든 말씀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이유는 모든 것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맞죠? 거의 모든 다른 속성들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 사실이라면 성경에도 사실이겠지라는 식으로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다른 구체적인 속성을 주지 않아도 모든 속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질서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친절하셔서 우리를 상자 안에 가두고 논리적 추론만 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기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영감받은 책이며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이제부터 빠르게 진행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구절이 많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확실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성경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성경은 또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지 진리일 뿐만 아니라 그렇죠? 세상에는 진실한 것들이 많지만 그것들이 모두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모든 면에서 유익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기에 충분합니다. 즉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화학을 공부한다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보는데 로마서를 읽는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삶 그리고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서 저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것은 성경뿐이었으니까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아주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이 구절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 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맞죠? 왜 제 어머니는 이번 여름에 암과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의 어머니는 회복되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성경을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모르겠지만 다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한 일들이 있다는 것. 그 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뿐입니다. 맞죠? 그게 바로 그 구절의 전반부. 하지만 그 구절의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타난 일들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에 충분한. 그러니 아 내가 가진 건 성경뿐이야 라고 절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과 신에게 필요로 하는 전부입니다. 물론 다른 기독교 서적을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또한 유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내 차의 사용 설명서도 마찬가지로 유익하죠. 그런데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만 유용하다고 느껴요. 그래서 제 차의 사용 설명서를 꺼내보면 아주 새 것처럼 깨끗한데 그만큼 자주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가끔 이와 비슷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런데요. 하지만 성경은 단지 영감받은 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고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참되며 또 하나님이 충분하시니 당연히 성경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이익이 되는 걸까요? 흥미롭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성경이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모든 선한 일에 온전히 준비시키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와, 바로 그거죠. 한 장에서 성경은 성도를 모으고 온전하게 하는데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사명에 꼭 맞는 그 목적에 유익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겠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성경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또 다른 점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하학 교과서가 사실인 것처럼 사실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한번 배우고 나면 더 이상 그 장을 읽을 필요가 없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실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교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0번이나 읽었던 구절을 다시 읽더라도 갑자기 와, 이 말씀이 나를 찌르네요 라고 느낄 수 있죠. 아, 내가 이걸 몰랐었네 라고 깨닫게 되죠.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놀랍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어떤 양날의 검보다도 예리해서 마치 베어내듯이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분리하고 구별해내어 성도들을 모으고 온전하게 하는데 정말로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용하죠. 맞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모든 것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간다는 게 참 흥미롭지 않나요? 성경에 대해 또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이죠. 그렇지 않나요? 설교자이자 목사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효과 있을까?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걸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멋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 해보세요 라고 권합니다. 웹사이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영광스러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야 5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하십니다. 훨씬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죠. 비가 땅을 싹트게 하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씀이 나아갈 때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보낸 모든 일을 이루고 돌아온다. 와, 정말 큰 약속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글쎄 이거 한번 해보고 효과가 있는지 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 말 그것은 내 말씀이며 진리이고 충분하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유익합니다. 그것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끝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건 실망이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정말 바랐지만 어쩌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며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말씀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설교자에게 좋은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항상 이루지는 않습니다. 나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갖고 싶어합니다. 나는 PCA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모두가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또 설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비슷한 상태입니다. 참 웃기네요.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가서 이 백성들에게 설교하라. 그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너의 사역은 그들을 심판에 이르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마워요. 하나님 정말 멋지네요. 하지만 그분의 말씀 사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목적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그것을 믿으세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영감 받았고 진실하며 충분하고 유익하며 살아있고 활동적입니다.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믿음을 만들어내죠. 그렇죠?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모읍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정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씀에 따라 복음을 전할 때 말씀과 누군가가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밀봉된 채로 서로 전혀 상관없는 상태에서 어쩌다 우연히 이상한 영적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상호작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일으키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말씀을 전해야겠죠. 맞습니까? 정말 놀랍죠.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말씀은 항상 반드시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화되는 것을 보고 싶으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지 성경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야. 마치 내가 이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성경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잘못된 이분법이야. 맞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직접 찾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들아, 여기서 너희를 좀 도전해볼게.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적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건 아마 사실일 거예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음 구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너희는 그의 형상을 본 적도 없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도 않는다. 이제 그 시점에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친구야. 왜냐하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왜 그 주장에 반박했을까요? 그들은 평생을 구약 성경을 암기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말했듯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고 그의 형상을 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뭐라고? 라고 반응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이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생각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서 성경에 온다. 하지만 너희는 내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어쩌면 예수님이 실제로는 성경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해 성경에 오지만 내게 오지 않는다.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인데도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성경과 나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 하지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게로 오게 된다.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막연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누가복음 14장에서 내가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결론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바로 그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상한 소문까지 들려오네요.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도 있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선지자들이 기록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더디구나. 그렇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니었느냐?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라고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즉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같은 장의 뒷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데 그들 중 일부는 믿고 일부는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계신데도 말이죠. 그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그렇지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시편에서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책일까요? 궁극적으로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며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읽었는데도 예수님께로 이끌리지 않는다면 문제는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전문가가 아니라 단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전부 암기했다면 그건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로 오지 않는다면 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여러분이 성경을 모른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결코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지 성경만을 따를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다시피 제가 프린스턴에 있을 때 가끔 그들은 저에게 너는 성경주의자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는 성경을 예배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성경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이건 마치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제발 나에게 절대 말 걸지 마세요. 그렇죠? 사실 내가 당신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당신의 말을 내 목소리로 대신 전한다고 해도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이런 결혼 생활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맞죠? 오, 하나님은 위대해. 하나님은 위대해. 하나님은 정말 멋져. 발에 대해 읽어보자. 나는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죠? 당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오직 성경, 곧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실제라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포스트모던적인 상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우에서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선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지만 우리는 종종 이 작은 대화를 놓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가 읽은 대로 말해봐라. 네가 해석해봐라. 그리고 그 맥락은 내가 네가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 말해주겠다는 거죠. 맞죠? 이 말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다른 곳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인용하고 있구나. 그는 또 말씀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맞죠? 너희가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의미를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물론 누가 최고일까요? 역사상 최악의 성경 설교자는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사탄 맞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나요?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하죠. 정확한 인용인가요? 네. 맞지만 그는 그것을 가져다가 비틀어서 단순히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게 하고 구원의 계획을 끝내게 만들 수 있는 의미로 바꿔버리죠. 맞죠? 그리고 그는 그걸 성경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흥미롭구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생각 못했는데. 사탄아, 성경이 너에겐 어떤 의미니? 좋아. 훌륭해. 이렇게 속으로 모임을 해서 정말 기뻐. 아니에요. 예수님은 올바르게 아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바울도 올바르게 아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길 원한다. 왜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다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성경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척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고 너희는 모른다는 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야 하고 또 말해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렇게나 가볍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역사상 모든 이단자도 성경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힘써야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가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분 동안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대해 사실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특성을 가진 성경이 단지 익혀질 뿐만 아니라 선포되기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에스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침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발음하기 어렵고 이상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읽은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구약에서 일어나는 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익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되었습니다. 그것이 선포됩니다.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르쳐집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 중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선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치유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여기 보세요라고 합니다. 아직 치유받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의 치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야 합니다. 제가 그곳에서도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자신의 사역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사도적 사역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의 가르침에 전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예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구절들의 성취이심을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명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연히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책망하고 꾸짖고 바로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가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일에 전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일 아침 예배에 와서 앉아있을 때 저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게가 너무 무겁다. 하지만 바라건대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성경이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은 이유가 저 사람, 즉 저를 두고 저 사람은 설교 내내 본문만 전하더라라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나는 한 다섯 개쯤 재밌는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저 사람은 설교 내내 본문만 전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성경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설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주일에 어른들에게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지하에 있는 두세 살 아이들 반에 가보세요. 우리가 뭘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가르치고 저는 실제로 수요일 밤마다 4살, 5살, 6살, 7살 아이들에게도 가르침을 돕고 있어요. 저에게 정말 큰 격려가 되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그냥 창세기를 차근차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질문하면 우리가 아직 다루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도 다들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복습할 때 아이들이 아 그거 알아요 라고 하죠. 그러면 좋아 그렇지 라고 하게 돼요. 조심해야 해요. 지하에 있는 다섯, 여섯 살 아이들 중엔 우리 중 몇몇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맞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교회에서의 저의 목회적 리더십과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경이야말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며 촉매제라는 것을요.